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저는 바둑을 하나도 둘 줄 모르고 볼 줄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 바둑 용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자충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업자득과 비슷한 뜻으로 스스로 한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외에도 강수를 두었다, 뭐 무리수다, 승부수를 던졌다, 뭐 이런 말도 우리 생활에 종종 사용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바둑 용어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은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바둑을 두는 것처럼 정말 치열한 수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과 또 저마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수를 펼치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바둑 용어 중에 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묘수는 보통 생각하기는 어려운 뛰어나게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묘수를 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를 써오셨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 묘수들의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묘수와 비교되는 다른 의미로는 꼼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꼼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얕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렇게 해서 이득을 꾀하는 것이 꼼수입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는 묘수이지만 때때로 그 좋다, 묘수다, 명안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이 단지 째째한 정도에 불과한 상대방을 속이려고 얕은 수를 쓴 그러한 꼼수에 불과해서 오히려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덜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꼼수 하면은 이 인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삶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야곱이 썼던 수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지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붙었는데, 과연 그 이름대로 야곱의 행보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태어날 때 형보다 나중이었으니 당연히 장자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욕심이 크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남의 발 뒤꿈치라도 잡아당기고 또 앞지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욕심이 큰 것도 불행이다 싶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안타까운 점은 욕심은 큰데 그 욕심을 이룰 만한 어떤 능력이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냥꾼인 형을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재간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방법으로는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룰 수 없는 욕심이고 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어코 뒤꿈치를 잡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수를 내는 것이죠. 성경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성경 말씀 내용만 보자면 어떠합니까? 야곱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죽을 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배고픈 형 에서가 돌아왔던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심성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이 돌아오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죽을 쑤면서 그 냄새를 온 집에, 온 동네에 다 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잔뜩 허기졌을 그 형의 빈틈을 노린 야곱의 꼼수가 아니었을까, 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물론 그래도 야곱으로서는 억울하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배고프고 피곤한 형에서는 야곱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야곱의 죽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들었을까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야곱이 꾀를 냅니다. 바로 형의 장자권과 죽을 교환하는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주어도 될 터인데 말이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동지방은 더 심할 것인데,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얼마나 매우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에서는 본래 자제심이 부족하였고 그 장자권을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손쉽게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과연 묘수였을까요? 하지만 이 수는 묘수가 되지 못합니다. 비록 장자권은 야곱이 가져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를 장자로 인정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복을, 축복권을, 축복을 에서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수를 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는 달리 본래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임신하였을 때 그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웠을 때 일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마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양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 마지막 때를 알고는 이제 모든 복을 에서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을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술을 꾀합니다. 사냥 나갈 필요도 없이 집에는 가장 좋은 염소들, 새끼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드는 일도 리브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늙은 남편은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 이에 맞춰서 적당한 계획만 잘 세우면 남편을 쉽게 속이고 사랑하는 아들, 또 약속된 아들 야곱에게 모든 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그 계획을 야곱이 듣고는 어떠했습니까? 혹여라도 들킬까? 들켜서 저주라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망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묘수는 실패하더라도, 혹 들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야곱에게 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저주를 어머니가 대신 받을 수 있다, 내게로 돌리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자는 결국 뜻을 이룹니다. 아버지의 모든 복을 형 에서에게 돌아갈 것이 하나도 없이 싹 다 긁어 야곱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이 또한 묘수가 되지 못한 까닭은 리브가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모두 야곱에게 쏟아졌고, 잘못하다간 하루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될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수인 줄 알았는데 꼼수가 된 것입니다. 받아낸 복이 정말 복이 많기나 했는지 싶습니다. 복이란 것이 가로챈다고 가로채질 수는 있는 것인지, 또 저주란 것이 자기에게 돌린다고 돌려지기는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될 정도로 야곱은 단단히 그 삶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삶에서 뭔가 대단히 많은 고민과 수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름 좋은 수라고 묘수라고 선택한 일이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진 않았는지, 꽤나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싶었는데 이 얄팍한 잔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리어 낭패를 당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후회와 반성이 생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생기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이후로 조금 달라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간 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약속된 7년을 꼬박 일합니다. 그렇게도 얕은 수를 쓰던 사람이 이번에는 꼬박 7년을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 속임수에 당해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수고해야 하는 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참 성실해진 것이죠. 하지만 성실하다고 해서 일이 잘 풀렸습니까? 여전히 야곱의 삶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성실하게 일한 야곱을 속여먹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정말 20년간을 열심히 일했지만 하마터면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꼼수를 써도 꼬이고 정수를 써도 잘 풀리지 않는, 오히려 당하기만 하니 이 야곱이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도 안 되자 야곱은 다시 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또 속이려 하였죠.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들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 양이 상당히 적었던 모양입니다. 라반은 흔쾌히 승낙하게 되고 야곱은 많은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이도 잘 된다 싶지만 많은 부를 이루고 나서 이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몰래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많은 수를 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을 나온 야곱은 이제까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큰 문제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그곳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를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지만 그래도 가능할지 아닐지 모를 만큼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수를 써야 이 에서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이제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먼저는 소유를 하나라도, 한쪽이라도 건지려고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책이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는 세 번째 방법까지 씁니다.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많은 양의 가축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연거푸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세 번이나 뇌물을 받아준다면 마음이 어지간하면 풀리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할 만하겠습니까? 야곱은 그 마음이 조금도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족도 보내고 소유도 다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였으면 이제는 좀 마음을 놓고 건널만도 할 터인데 아직도 이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떠한 확신도 없고 하지만 모든 것을 놓아도 이 생명을 놓기는 어렵고 그러면서도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야곱의 그 답답한 심정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월드컵 경기를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을 참 열심히 경기를 하였지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모든 수를 다 동원했는데 결국 아쉽게 패한 경기를 마치고 이 눈물과 땀을 훔치며 돌아가는 선수들의 뒷모습, 그것이 꼭 이 지금의 야곱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게 준비했던 시험에서 어떻게 전혀 예상도 못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 받아든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넘어가지도 못하고 마냥 초조함 속에 볼펜만 두들기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도 꼭 이 야곱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관리하며 치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이 검진 결과를 받아든 환우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 아니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니엘에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처음부터 야곱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형 에서와 함께 다투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야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온갖 수를 쓰며 계획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도망하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어쩔 도리 없이 홀로 남은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머리를 막 굴리면서 수를 강구하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부분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야곱과 씨름을 시작한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이든 하나님이시든 어떻게 야곱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너무도 손쉽게 이길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야곱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수를 썼다라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묘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 브니엘에 와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시기 위해 수를 쓰신 것입니다. 야곱이 결국 빈손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야곱의 그 고집, 욕심,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마음, 꼼수나 의지하는 마음, 그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도 꺾을 수 없으니 그걸 다 허벅지 관절을 치듯 쳐내시고 결국 야곱으로 두 손 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치열하게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들, 때로는 당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온갖 수를 강구해도 안 되는 일들, 아무리 날고 끼어도 도무지 안 되는 그러한 벽을 통감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자리는 야곱으로서는 그냥 하나님을 꼭 붙드는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단지 매달리고 꼭 붙들기만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어냈습니다. 다른 어떠한 수도 어떠한 꼼수도 쓸 필요 없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강하게 붙잡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에 대한 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왕의 그러한 위협을 피해 산으로, 들로, 동굴로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방 땅에서는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고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간음과 살인교사로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기도 하고 아들의 쿠데타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54장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57장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도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뭔가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리고 시편 142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원수의 공격, 나보다 강한 적들의 그 핍박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최선의 수고, 최고의 수였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27편에서 그려지는 다윗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2절에서는 악인들, 대적자들,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쌉니다. 5절에서는 환난 날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나에 대해 거짓 증언들이 있고 폭력을 나에게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고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그 당사자의 마음이 이렇게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경제 소식은 암울하기만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집에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왜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평안의 이유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 태어남의 비결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 주님의 집에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보는 겁니다. 다윗을 향하신 주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보니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제 거의 집에서 돌보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제 처음으로 아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제가 혼자 집에 남아서 아이를 한 시간 동안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기와 아빠가 단 둘만 있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한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정말 어르고 달래고 온갖 수를 다 강구해도 때를 쓰고 울고 자지러지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뚝 그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 마음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왜 아이가 울음을 그쳤겠습니까? 엄마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아빠의 얼굴 봐가지고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자상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주님과 의논한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고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의논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이 27편 5절에 보면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은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는 길인데 27편 5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이 세계 최대의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루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재난의 날은 삶의 화산이 터지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 마땅히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숨겨주심을 받고 감추어주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27편 6절입니다.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다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에워쌀 때 온갖 수를 쓰며 나를 에워싸는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을 내려다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나를 반석 위에 높이 올려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이 장기간 코로나의 여파가 너무 커서 그런지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에 이 연약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환자들은 또 염려가 큰 상황이죠. 하지만 아니어도 이 본래 느슨했던 신앙인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어려워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삶의 싸움터에서 그 어려운 수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간절히 뵙기를 소망하며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높이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너무도 단순하여 어떠한 꼼수도 필요가 없고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배웁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높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